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에도 우리의 몸을 돌보시고 건강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된 감사와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주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장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여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섬기겠습니다. 정말 주께서 은혜와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어려서 죽음을 체험한 이삭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지난주 3부 때도 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 22장 이 본문은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라고 약속된 아들 이삭을 갑자기 번제로 잡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100살에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양처럼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걸 불에 살아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삭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삭의 입장에서 오늘 첫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냐?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 자, 오늘 아브라함이 죽게 돼 있어요? 아들 이삭이 죽게 돼 있어요? 아니, 죽으려면 아버지가 죽지. 아, 왜 나를 갖다 바쳐요, 아버지? 진짜 우리는 왜 죽어야 할까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뭐예요? 한 번은 죽어요. 병이 걸려 죽든 사고가 나서 죽든 진짜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죽어야 할까요? 이삭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이삭이 왜 제물로 바쳐져야 되냔 말이에요. 이삭이 왜 제물이 되어야 할까요? 자, 이삭 몇 살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어요. 얼마나 고이고이 길렀겠어요. 이삭이 뭐 가인처럼 누구처럼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이삭이 뭐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을 잡아다가 뭐하래요? 바치래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죄를 지은 사람만 죽는가? 죄를 지은 사람만 죽나? 자, 죄 때문에 죽는데 죄를 꼭 지은 사람만 죽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죠?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먹었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죄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결국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없으나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삭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의 인간으로서 제단에 묶인 거예요.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설사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다. 내가 짓는 죄는 열매일 뿐이고 이미 내가 진짜 지옥 갈 운명 아래 태어났다. 그래서 뭐 예수님도 마귀 자녀라고 하잖아요. 신분 자체가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들린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신분 자체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나쁜 행위를 안 했다 할지라도 나는 지옥 갈 운명이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이거를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길 바라요. 두 번째로 이삭은요. 이삭은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죽음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라고 살지 죽으려고 사나? 근데 실제로는 살라고 사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뭐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진짜 사망의 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뭐다? 예, 죄의 삭슨 사망이다. 진짜 죄값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돼 있다. 그겁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이삭이 제단에 올라간 것은 진짜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죽는다가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망이라는 진짜 죄값을 안고 태어났다. 그거를 어린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삭을 오늘 보면 아이에게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러죠.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몇 살을 얘기하냐면 15살부터 30살 되기 전까지의 나이랍니다. 아기가 아니라 아이 또는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15세에서 30세. 왜냐하면 30세가 될 때를 어른이라고 쳐줬거든요. 그래서 아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청소년이에요. 아직은 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태어나 뭐 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뭡니까? 이삭도 이거를 인정한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랑 같이 산에 올라가잖아요. 종들은 나귀랑 밑에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왜냐? 아버지가 막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그러면 종들이 뭐 할까 봐? 말릴까 봐 종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기다려라. 그리고 아들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때 뭐 했다? 아들이 장작더미를 지고 갔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120세가 가까운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쪽에는 불, 한쪽에는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힘이 없고 아들은 가면 갈수록 힘이 이제 차고 넘치는 어른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아버지가 아들을 여기다가 나무를 단을 쌓아 나무를 버려놔라. 그리고선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을 끈으로 뭐 할 때? 결박하여 묶을 때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왜 이러세요? 아이 놔요. 그랬어요? 자, 만약에 그랬다면 이삭이 제단에 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아버지를 밀치고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왜 이래요 나한테? 죽으려면 아빠가 죽어요. 나는 싫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 이삭이 묵묵히 아버지의 묶는 그 손에 손길에 뿌리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삭이 참 착하다. 이삭이 참 순종적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꼼짝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삭의 순종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이삭은 죽은 완전 죽은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난 싫어요. 난 안 죽을래요. 나는 지옥 안 갈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 진짜 능력의 아버지를 떠난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죄값으로 육신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는 영원한 심판, 지옥 갈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아유, 뭐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살다 죽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결코 육신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불어넣어주신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은 죽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빠져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인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살려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이삭이 아버지에게 한 질문이 있죠. 오늘 본문 22장 7절 말씀에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으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아담, 노아, 셈 그 속에 계속 이어져 내려온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이다 보니까 진짜 우리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어린 양의 피로 제사 지내는 거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 드리러 간다고 3일길이나 왔는데 아들의 생각 속에는 계속 궁금한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실수를 하신 적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린 양의 피, 진짜 어린 양이 있어야 하는데 끝까지도 아버지가 동네에서 양을 사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버지가 그냥 빈손으로 불과 칼만 나한테는 제단에 불을 태울 나뭇단만 들고 가라 그래.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니 어린 양은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들은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만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왜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왜 어린 양이 필요하냐? 그거를 알아야 한다 그겁니다. 지금 이삭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죠? 알았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누가 죽어요? 없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 못 받으면 저주,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한번 죄사함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그냥 방심하고 계시면 안 돼요. 물론 구원이 취소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 얻고 살아가면서 범죄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한 번 구원을 시켜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뭐 해야 된다? 씻어줘야 한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또 오바하죠. 아유 그러면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목욕까지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 몸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떠난 이 원죄, 이 문제, 이 근본적인 죄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뭐는 씻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이나 사기를 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진짜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명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또 우리 양심도 사단의 공격으로 찔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끊어져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했든 하나님께 범죄했든 내가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싶으면 바로 그날 해결하세요. 주님 앞에 그대로 자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로 이 추악하고 연약한 부분을 씻으시고 성령으로 내가 이 죄에 계속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와 단절하는, 하나님이 정말 금하신 거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예수 피로 씻는 것이요, 성령께서 이 부분에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삶적으로도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인간은 왜 피제사가 필요하냐, 왜 양이 죽어야 하냐,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야,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뭐 하시리라? 예,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정복하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기도자로, 정말 이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끔찍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용서받고 돌아올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어린 양의 가죽, 어린 양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하와에게 입히심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와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진짜 죄 지은 순간부터 선포하셨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신?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이 죽어야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진짜 살아나게 된다, 그거죠. 여기서 특히 22장 13절도 보십시오. 22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바로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누구를 대신하여? 예,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누가 죽을 때? 순양이 죽을 때 이삭이 살아납니다. 순양이 죽을 때 이삭이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살아나요? 예,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매를 맞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영혼이 저 지옥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우리의 지옥 문제마저도 완전 끝내신 겁니다.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이걸 이삭이 어려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 이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뭐 받았구나? 용서받고 구원받았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 피를 준비하셨구나. 이 은혜로 살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망할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구나. 이제 우리 가문을 통해 오실 여자의 우선 그분이 오시면 천하 만민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이 어린 이삭의 마음속에 팍 들어박힌 거예요. 우리는 우리 후대를 이렇게 길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그런데 그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그걸 통해 믿음이 생겼잖아요.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누구에게도 전달되기를, 이게 내 아들에게도, 이게 내 손자에게도, 이게 내 후손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왜? 누가 오실 거니까. 예,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거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하고 정말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데도 그 일에 순종함으로 결국 이 놀라운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들 이삭에게 어려서부터 쑥 들어갔다. 아유, 우리 애는 이미 어른이 됐는데요. 우리 애는 이제 말도 안 듣는데요. 더 기도하셔야죠. 진짜 부모의 눈물 흘리는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사랑하는 자녀 후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 우리 자녀도 어려서부터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아들이 인생이 바뀌기를 정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은 이 순양이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을 미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 저렇게 어린 양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구나. 결국 시간이 흘러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진짜 때가 되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통해 누가 오셔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완성을 구원을 완성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죄인처럼 심판받고 죽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21절 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마귀 말에 넘어간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자, 죽은 자에서 돌아왔어요. 사실 뭐 이삭이 죽은 건 아니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 19절. 네,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떤 가운데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피 흘려 죽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미 어때요? 제단에 꽁꽁 묶여서 누워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뭘 들고 있어요? 왜? 이미 찔러 죽이려고 배를 가르려고 칼을 들었어요. 여기서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피할 길이 없어요. 이미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뭐 하셨다? 다시 돌려주셨다.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삭은 이미 죽었고 이삭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왜 진짜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아,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불타는 막 집에서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살아난 사람. 와, 꼼짝없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네. 교통사고로 엄청 당해가지고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났어. 와, 그 끔찍한 중에 와, 내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얻었구나. 또 불치병, 뭐 암이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내 몸이 죽어가는 걸 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같이 살아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야, 진짜 내가 죽은 자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지금 이삭이 그런 입장인 거예요. 자, 이때부터 창세기 22장 이후로부터 이삭의 삶이요 달라져요.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나오겠지만 이삭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가문의 어른이 돼서 가문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데 계속 그 블레셋 민족의 땅에 살다 보니까 부닥쳐요.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우물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뺏어가요. 뺏어가요. 근데 그 우물 다툼에서 이삭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힘이 없어서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도 우리 보셨잖아요. 연합군과 싸울 때 집안에 몇 명이 있었다? 318명. 근데 지금은 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거든요. 뭐 500명, 1000명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퉈요, 안 다퉈요? 양보하고 그냥 떠납니다. 이거 우물 왜 여기다 팠어? 이거 우리 거야. 진짜 중동지방에서 우물, 샘물 얻는다는 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뺏으려고 하면 그래, 니네 가져라 하고 딴 데로 아예 이사를 가버립니다. 진짜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모든 문제와 상황을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이 바뀐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다툴 일, 억울한 일,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어때요? 그거를 뺏기지 않기 위해, 그걸 지켜내려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웁니다. 요즘 막 국제 질서가 아주 어지럽지 않습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뺏겠다고, 이제는 미국마저도 저 뭡니까? 그린란드를 자기 나라로, 캐나다도 자기네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나는 하나님이 또 뭐 하신다? 또 주신다. 이거 가져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주실 거다. 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한번 죽어본 사람은, 한번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죽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쌓아둔 돈, 버려놓은 어마어마한 사업,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물려주든 자식에게 물려주든 누구에게 넘어가든 넘어가요. 아, 내 거가 아니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인생이 아니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재산, 내가 벌려놓은 사업, 여기에 그렇게 크게 마음 두지 않습니다. 대충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소유권, 진짜 주인됨이 바뀌어버렸다 그거예요. 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주고 가야 된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놔두고 가야 된다. 지금 주님이 맡겨놨으니까 내가 충성을 다하고, 지금 주님이 내게 맡겨놨으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한 일에 쓸 뿐이지, 오라고 하시면 다 넘겨주고 가야 한다. 그러니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우물도 재산도 자존심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끝이라는 걸 아니까. 사는 날 동안은 이제 내 아버지 뜻대로, 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 우리가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어디 가운데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 정말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후대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겁니다. 요즘 진짜 목회자가 너무 귀해요. 신학교들이 문 닫을 위기입니다. 문 닫을 위기. 왜? 입학하는 학생, 신학생이 없어요. 목사 되겠다,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미 주일학교 학생회가 너무 줄었어요. 아기도 안 낳지만 젊은 세대들이 교회 자체를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그 몇 안 되는 아이들 중에서 나는 목사님이 되겠다, 나는 선교사님이 돼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위기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미국처럼 일본처럼 돼요. 지금 일본은 어떠냐? 전 국민의 0.7%인가가 크리스찬입니다. 전 국민의 0.7%. 교회 다니는 사람이 0.7%라는 거예요. 인구의 1%도 안 돼요. 벌써 30년 전부터 일본은 신학교들이 문을 거의 다 닫았어요. 일본의 신학교들이 별로 없어요. 왜? 입학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의 대다수의 교회 목사님들 평균 연령이 80대입니다. 80대. 80대. 그런데 은퇴를 못 하셔요. 왜 못 해요? 아니, 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는 누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교회 노인분들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데 내가 은퇴할 수 있어요? 아니, 예배 인도할 사람, 설교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그래도 기독교인이 한 20% 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아직 교회와 신학교가 운영이 되고 조금씩이라도 목회자가 배출되고 있지만 지금 너무 그 급격히 수가 줄어들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 세우는 교회, 선교사 세우는 교회, 정말 주의종 세우는 교회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필리핀의 크리스틴이 어제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2월 말이면 옵니다. 왜 오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와서 신학을 배워서 우리 윤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또 한국의 강사님들이 오면 한국어로 능통해서 통역을 하고 윤 선교사님이 세워놓은 많은 지교회들,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계속 우리 한국과 연계돼서 선교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장학금을 주고 주의종 목회자로 우리가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정이 넉넉지 않지만 이거는 반드시 해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크리스틴도 내가 이번에 제가 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는데 아 저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글쎄요 한 15년이나 할까? 20년이나 할까? 모르죠. 하나님이 진짜 건강을 주시는 날까지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막 80 넘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젊은 목사님이 와서 힘있게 또 새로운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끌고 후대들을 이끌고 미래로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지금 제가 몇 년째 우리 주한새생명교회 부교역자를 구하는데 없대요. 올 사람이 없대요. 우리 기도가 부족한 건지 뭐가 부족한 건지. 진짜 여러분 후대를 목회자를 양성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짜 부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그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려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드려야 될까요? 중간에 쿠팡 안 다니고 오로지 신방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면 하는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예. 진짜 아무리 못 드려도 200 이상 진짜 제대로 집중하게 하려면 300만 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럴 여력이 당장은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이제 수고했다 와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남은 재산을 교회에 헌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좀 줘야 되는데, 예, 드리세요. 드릴 만큼 주 필요한 만큼 드리세요. 그러나 남은 부분은 뭐 하자? 남은 부분은 하나님의 일에 바치자. 그래서 진짜 교회의 그 넉넉한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목회자가 10명, 20명, 선교사가 10명, 20명 나와서 지금 우리처럼 부교역자를 못 구하는 진짜 선교지에 선교사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는 선교 현장에 마음껏 보내줄 수 있는 그저 우리 교회나 간신히 목회자가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남들, 지금 다른 교회들이 준비를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준비하자 이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 주신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갈 때 교회에 바치고 가세요. 그것으로 진짜 그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으로 목회자가, 선교사가,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면 진짜 그거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그게 바뀌었다 이거예요. 아, 내가 주인 아니구나.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다고 영원히 내 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나머지 후손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언약의 땅 가나안에 머물렀던 사람이 누굴까요? 한 번도 가나안을 안 떠나본 사람. 예, 그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라크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언약의 땅에 있던 사람은 아니야.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삼촌 집으로 갔어요. 다시 가나안을 떠났단 말이야. 요셉은요?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죠. 후손들은 다 애굽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유일하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언약의 땅에 떠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다? 이삭 하나예요. 저는 이삭의 얘기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정말로 언약의 사람이었구나. 정말 그리스도 언약 속에 살았던 사람이구나. 왜 그게 가능했냐? 일찍부터 뭐를 아는 거예요? 일찍부터 왜 죽는지.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고 진짜 그래서 내가 살려면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진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걸 알고 죽는 날까지 언약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나머지 인생, 그래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인도자 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자. 진짜 이런 기도, 이런 진짜 믿음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어렸을 때 깨달은 충격적인 인간의 근본 문제, 양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그 언약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삭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이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